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고 힘겹게 때로는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 100%의 완전한 어떤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태하게 살아가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악하게 살아가고 사기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힘겨운 일이 닥쳐오고 실패라는 것,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앞에 고통의 문제가 계속 부딪힐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종의 노래가 가장 주제이지만은 그 종의 노래를 중간에 잠깐 멈추고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 중에 어떤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보낸 이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죽는 거라고, 그렇게 그걸 못 견디느냐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모진 노역, 고통 속에 영양부족에 병이 들어서 자기 혼자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깨병이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그를 여전히 끌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노동 품값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그때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고 지금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왠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떠나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때 그들에게도 위로가, 아니 어쩌면 더 큰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에 부도가 나서 누구도 보기 싫고 어디도 가기도 싫은 한 사람, 집안에 방문을 닫아버리고 창문 커튼도 닫아버리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어떤 일도 하기 싫은 채로 죽는 것만 기다리는, 심지어 죽을 것을 미리 자초하기도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연주에, 큰 연주에 실수해서 잘못해서 떨어졌든지 어떤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든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운동 경기에 패배자가 되었든지 그러면은 나는 이제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누구도 보기 싫어, 나는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가끔씩 가족들이 부르지만은 대답도 안 하고 문을 두들기지만은 열어주지도 않는 한 어두컴컴한, 마치 지하실처럼, 마치 감옥처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주병들이 방 안에 너블러져 있고 여기저기에 담배꽁초가 가득히 쌓여져 있고 쓰레기통은 온통 쓰레기통으로 냄새가 나고 라면을 삶아 먹었는지 라면, 불어 터진 라면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냄비, 그냥 씻지도 않는 냄비가 나동거려져 있는 방 안에 그는 살 의욕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문을 부수면서 열고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창문 커튼을 열어젖히고 창문을 열어올고 그래서 새로운 공기를 쉬게 해주고 그 어질러진 쓰레기통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청소하면서 갖고 온 음식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수저에 음식 하나를 떠서 그 사람에게 먹여줍니다. 말은 안 하지만 넌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너 힘내야 돼. 다시 얼마든지 기회 있어. 그 힘든 팔이지라 할지라도 숟가락을 들고 그 사람 입을 벌려서 억지로라도 먹여주는 한 사람.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있죠. 때로는 말도 없이 먹여주는 거. 넌 죽으면 안 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시 기회가 있어. 그러면서 훌훌 털게 하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는. 그래서 때때로 그런 코치나 그런 감독이나 그런 스승이나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새로운 인생의 대박을 만드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스토리의 감사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절망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위로하는 여호와라고. 정신적인 장애를, 육체적인 장애를, 경제적인 장애를, 온갖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책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사랑이라는 주제도 정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 구원,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365회에서 400여회 가깝게 기록되어져 있는 두려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사탄이 우리를,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것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사탄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돌아가서 결국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을 자를 두려워하고 풀같이 썩어지고 없어질 인생들을 두려워하며 너희들을 학대하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사실은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가진 것, 내 힘이나 내 어떤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보다 더 큰 힘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여호와이며, 나는 여호와이며 동시에 바다를 육지같이, 광야를 동산처럼,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을 너무 의식하거나 자신을, 인간을 너무 집중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마라고.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지고 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밤이 맞도록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지?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해서 온종일 가슴이 사실은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하는 억울한 일이 내 등 뒤에서 이뤄지고 일어나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1년, 2년 이상이나 무거운 바위처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말은 누군가가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병은 우리가 만들고 키우는 것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고 어느 순간 그 밑에 깔려서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다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관점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굉장한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란 내 목숨이 전부 그리고 여기가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신앙이란 믿음이란 변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은 굉장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발걸음을 바꾸어주는 것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생각하라. 이것도 반복적입니다. 생각하라고. 아브라함을 내가 언제 불렀는지 생각하고 사라에게 내가 무슨 기적을 행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배워라.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었을 때 그는 혈혈단신이었고 사라에게 내가 아이를 주었을 때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느냐. 어찌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는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내가 어찌 그만한 일도 못하겠느냐. 봐라 나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준 일을 생각하라. 너희들을 이끌어준 일을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배우라고. 세상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는 것입니다. 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책 한 권이 전부라고 내가 배운 지식이 전부라고 그것만큼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는가? 어떤 스승이냐 누가 감독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게으르면 괜찮은데 우리는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배우는데 잘못된 가르침 속에 배우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라, 똑바로 배우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 주었는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는지 너와 함께 하는지 바라보라고. 사람들의 비방이 있지만은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세상에 물리적인 회방이 너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봐라.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고 버려진 존재로 내 동정이 처진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원망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픔이 찾아오면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함께 느끼고 계시고 그들의 그 외로운 노예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옆에서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느냐고. 세상은 위로차 찾아왔지만은 짐 위에 짐 하나 더 올리는 위로도 있고 상처에 또 하나 상처를 더 후벼파는 그런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어찌 그럴 턱이 있겠습니까? 참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말입니다. 생각하라. 광야의 에덴 동산을 사막에 물된 동산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을 생각하라고. 어두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반복합니다. 그리고 깨소서, 깨소서도 반복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놀라운 위로가 내 속에 가득히 충만히 임재한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때로는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 어려움을 당하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심지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저런 좋은 일이 있고 내 가정은 이런 아픔이 처음부터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각박한 긴장 속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왈칵 화를 낼 수 반응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위로만 해준다면은 우리 속에 쌓였던 그 아픔의 눈물들이 왈칵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깨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깨워 깨소서 깨소서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잔 독배를 이제는 끝났고 너희들이 진노의 잔을 통하여 비틀거리는 것도 이제는 끝났고 어쩌면은 아직은 남아있어요. 아직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는 더 받아야 합니다. 고통을 아직은 하나님의 징계를 더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이거는 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에 있는 독주의 배를 독잔을 뺏어버려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방인의 우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돌려주고야 말았습니다. 일어나라고 이제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그리고 나를 깨우라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를 깨우라. 그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 땅에 우리를 진정한 위로자를 보내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 위에 짐 하나 상처 위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정한 이 땅의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빚진 자로서 겁을 내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는 빚진 자이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타펠라티리우스라 다 이루었다고. 그 안에서 평안, 그 안에서 기쁨, 그 안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된 감사가 말입니다.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봉사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늦게 들어온 엄마 식탁을 준비해 놓고 카드 한 장 올려놓잖아요. 엄마 사랑해. 엄마 생일 축하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무엇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이 모든 것 누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 앞에 펼쳐질 에덴 동산 같은 놀라운 세계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바로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아침 기도의 자리에 경험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할까요?